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오늘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밤 사이 러시아가 무인기 35기와 순항미사일 40기를 발사했다며 무인기 29기와 순항미사일 37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의 이번 공습이 군사시설과 중요 기관시설을 목표로 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흐멜리츠키 지역 주지사 사무실은 공습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현재 연료 저장시설과 탄약고 등의 화재를 진압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흐멜리츠키 주지사는 러시아가 이날 새벽 해당 지역 내 군사목표물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어제도 러시아가 발사한 드론 59기 중 58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 공군은 해당 공격이 이란제 자폭 드론을 이용한 기록적 공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설립 기념일인 28일 가해진 드론 공격에 대해 러시아가 우리의 고대 크이우의 날을 기념하는 방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크이우를 겨냥했던 드론 36기가 모두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을 지명수배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에 대한 러시아 내무부의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2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온 그레이엄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러시아 조사위원회는 어제 구체적인 혐의를 거론하지 않은 채 그레이엄 의원의 발언에 대한 범죄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레이엄 의원의 회동 편집 영상에 따르면 그레이엄 의원은 러시아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우리가 가장 잘 쓴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이 같은 발언을 비난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편집되지 않은 영상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문제가 된 그레이엄 의원의 두 발언은 상호 연계돼 있지 않습니다. 발언 당사자인 그레이엄 의원도 어제 러시아 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해당 발언은 미국의 지원하에 러시아의 침공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신에 대한 칭찬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미국 관리들과 정치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지만 미 공직자를 체포하려는 것은 드문 경우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미 연방부채 한도 상향 조정안에 대한 의회 초당적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방금 전 메카시 의장과 이야기를 나눴고 초당적 예산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해당 합의는 재앙적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위협을 제거하고 우리가 힘겹게 이룬 역사적 경제 회복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카시 의장과 자신은 협상 시작 단계부터 초당적 합의가 진전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상하원 모두 해당 합의를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에 공화당 과반수가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하는 만큼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2025년 1월까지 현재 미 연방부채 한도 31조 달러 상한선 적용을 유예하며 이 한도가 해제될 경우 이미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한 더 많은 차입이 가능해진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은 공동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3자 전화통화에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 발사 자제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위성 발사 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심각한 위반이자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발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10억 달러 이상을 훔치는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23 사이버 전략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 서쪽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8도, 최고는 18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며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영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29일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4월 제작 완성을 선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 일정을 공개한 겁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명명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2016년 2월 이후 약 7년 만의 일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동참모본부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북한의 통보에 따라 내린 항행경보를 확인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해양조사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항행경보를 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경색된 한반도 정세가 한층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제시되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에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차후 행동계획 승인 이후 10여일 만에 발사계획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4월 15일 태양절이나 7월 27일 전승절 등 정치 이벤트와 무관하게 발사 시점을 잡은 게 다소 의외라며 한국의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통한 실용 인공위성 발사 성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6월 초가 북한으로서는 특별히 정치적 이벤트가 없는 기간이죠. 과거는 북한은 광명성 저지나 맞춰가지고 이렇게 체제의 우월성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위성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이제 ICBM을 발사하고 있었는데 공개도 하셨죠. 근데 그런 거 알게 봐서는 누리호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김 위원장의 이딴 현지 지도 속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시점이 늦춰지는 양상이었다며 한국의 위성 발사 성공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6월 초로 예정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아시아 안보회의, 즉 샹그릴라 대화에서의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 등 한국이 참여하는 굵직한 국제안보협력 일정 속에서 북한도 군사력과 기술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 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 항행경보제도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인공위성, 광명성 발사 당시에도 국제기구의 발사 계획을 미리 통지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과거 인공위성 발사 땐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엔 처음부터 군사 정찰 위성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런 차이점에도 국제 규범을 지키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그 통보를 하고 이런 국제사회의 규범 안에서 발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역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명분이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분명히 안보리로 갖고 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을 수 있는 일종의 명분 삼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맞서 전략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인 탐지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8차 당대회 당시 가까운 기간 내 군사정찰 위성을 운용해 정찰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정찰위성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은 이제 판치력, 공격력은 있지만 이 탐지력, 눈에 해당하는 인공위성, 또 고고도 정찰기, 아니면 적어도 일반적인 정찰기도 북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운용에 있어서 정찰 능력 확보가 아주 시급하고 그 핵심이 정찰위성이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성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백두 엔진을 탑재한 화성계열 장거리 로켓으로 발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위성발사를 명분으로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차원에서 여러 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쏘았기 때문에 발사체 기술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하며 일본 정부에 밝힌 로켓 낙하 예상 지점을 보면 발사체 성능이 과거보다 더 좋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위성체를 탑재한 로켓의 1단, 위성 덮개인 페어링, 그리고 로켓 2단 등 세 부분의 낙하 지점을 각각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그리고 필리핀 루손 동방 해상으로 통보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은 1단 로켓은 과거 2012년 발사했던 은하 3호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2단 로켓 또한 연소시간이 길고 비행속도도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1단과 2단 로켓의 총 추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고성능 군사정찰위성 확보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위성체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도 한 차례 위성을 발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000억 원, 미화로 약 7,500만 달러 정도라며 군 정찰위성 수명은 길어야 2년이고 군 정찰위성은 여러 기를 궤도에 올려놔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제난이 극심한 북한이 이를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이 넘는 군사위성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군사위성은 고성능이 돼야 되거든요. 고성능을 하려고 하면은 에너지 소비가 많이 드는 그런 장비를 써요. 그리고 송수신도 많이 해야 되고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기술을 확보 못했으면요, 군사위성으로 쓰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최근 관영매체에 사진으로 공개한 위성체 모습으로 미루어 해상도가 2m에서 3m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위성의 해상도는 위성 카메라 등으로 지표상 물체를 얼마나 정밀하게 파악하는지 나타내는 척도로 해상도 1m는 가로와 세로 각 1m의 물체가 위성 사진에서 한 점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정찰위성 또는 첩보위성으로 쓰려면 1m 이하 해상도를 뜻하는 서브미터급은 돼야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의 성킴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세 나라 북핵수석대표들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외교부에 따르면 세 수석대표들은 오늘 29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공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 수석 대표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대표들은 북한을 향해 영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끝내 불법적 도발을 강행할 경우 미한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10억 달러 이상을 훔치는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5일 북한이 1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열린 비공식 협의인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Meanwhile, the DPRK has launched indiscriminate cyber attacks that have impacted networks, including critical infrastructure network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북한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을 훔쳐 모든 유엔 회원국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자국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중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이 과거 많은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고 외국 중앙은행까지 털었다며 지금도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로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작년에만 10억 달러에 가까운 가상 자산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불법 수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들이 계속 엘리트 해커 부대를 모집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is the primary organ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ust take the lead.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책임지는 주요 기관으로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함께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한 알바니아는 북한은 불법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악의적인 활동과 사이버 공격을 거듭하는 악명 높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come a notorious example of repeated malicious activities and cyber attacks.
그러면서 이런 자금들은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그들의 대량 살상 무기와 확산 정책의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핀란드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대표해 발언한 덴마크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사용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잠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훔치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알바니아와 미국이 공동 주최하고 에콰도르와 에스토니아가 공동 후원국으로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비공식 협의체인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 간 이견 때문에 공식 회의가 어려운 경우에 주로 열립니다. 한 개 이사국이라도 반대할 경우 유엔 TV를 통해 공식 중계할 수 없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공식 중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등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회의를 중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러시아와 러시아 연계 사이버 행위자들이 우크라이나의 공공과 민간 부문을 겨냥한 지속적인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는 이사국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주제로 아리아 포뮬러 회의가 열렸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연합전력은 한반도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미한일 공조 강화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다는 중국 외교부 주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철통 같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두 나라 군이 어떠한 우발 상황에도 억제하는 데 대응하는 데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은 오랫동안 지속된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며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영내 안보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미 한일 안보 협력 강화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최근 군사적 소그룹을 만들고 각종 자극적인 군사 훈련을 하며 확장 억제와 정보 공유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최근 관련국의 행위에 대해 우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움직임은 한반도 정세 완화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군비 경쟁을 부추기며 핵 비확산 체제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의 사이버 위협과 대응 전략을 담은 기밀 문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 국방부 사이버 전략을 이번 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밀로 분류된 이 문서는 2022 국방전략에 명시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개념과 방어 목표를 운영하기 위한 국방부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전략의 기밀 해제 요약본을 향후 몇 달 내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별도의 설명 자료를 통해 2023 사이버 전략의 대대적인 윤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더욱 치열해지는 사이버 공간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과 이란 극단주의 폭력단체는 지속적인 사이버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사이버 영역에서 국방부에 추격하는 도전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은 군사적 사이버 역량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대리 조직에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선 사이버 공간에서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며 미국에 대한 악의적인 영향력 행사 시도와 우크라이나의 핵심 민간 인프라 분야에 대한 반복적인 사이버 공격을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와 미래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특히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의 역량을 방해하고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들의 사이버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잠재적인 사이버 협력의 길을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3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새 국가 사이버 전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전략에서 북한과 관련해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려는 정교함과 의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 야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정보기술, IT 노동자 파견과 같은 불법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이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와 유럽 순방에 나섭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역내 최대 안보 행사에서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일본과 싱가포르, 인도,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미 국방부가 25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스틴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7차 공식 방문의 일환으로 도쿄를 방문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고 주일 미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양국이 동맹의 능력을 현대화하고 미군의 태세를 최적화하며 올해 초 역사적인 미일 2+2 장관회담 이후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의 방일 날짜를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싱가포르로 이동해 영국 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제20차 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을 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또 이 회의를 계기로 역내 지도자들과 만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중심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지지하는 역내 미국의 국방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샹그릴라 대화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수장들에 모이는 역내 최대 안보 행사로 올해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라지나트 싱 국방장관 등을 만나 미국과 인도의 주요 국방 파트너십을 계속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은 새로운 국방혁신과 산업협력 이니셔티브를 가속하고 양국군의 작전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오스틴 장관이 2차 세계대전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작전 79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스와 영국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이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젠킨스 차관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국제협력체인 확산방지구상 고위급 회의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PSI가 WMD와 전달체계 관련 품목의 확산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유지되도록 강화하고 확대하려는 미국의 약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젠킨스 차관은 이번 PSI 고위급 회의에서 미국의 국가 성명을 발표하고 참여국 카운터파트와 양자회담을 가지며 해상에서의 역내 확산 방지 역량을 보여주는 다자간 해상 차단 훈련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에서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의 양자회담에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누리호 발사를 통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며 자체 군사위성 개발과 발사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북한 입장에선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새로운 부담감을 갖게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을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달그렌 연구원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발사체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당히 커진 엔진이 사용됐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 would say it's a really important development. It is a considerable step forward from South Korea's.
그러면서 이는 우주 발사 기술에 대한 놀라운 입증이라며 따라서 큰 진전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25일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자체 제작한 실용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사체와 위성을 자체 제작해 쏘아올려 우주 궤도에 올린 국가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한국이 7번째입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성공이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보다는 정치적 위신과 관련이 있다며 그런 면에서 한국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his clearly underscores the idea that these, you know, space launch programs of this type really have a lot to do with.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여전히 특정 국가가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보단 다른 국가에 비용을 지불하고 자국의 위성을 발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비용적으론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도 직접 발사체를 만들기보단 미국의 상용 우주 발사체 회사인 스페이스X나 로켓랩 등을 이용하고 대신 발사체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다른 일에 더 잘 쓸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직접 발사체를 개발한 데에는 국가적 자존심과 위신, 주권 등의 요소가 고려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자체 개발한 군사위성 발사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이번 성공을 발사체와 위성으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발사체의 경우 위성의 무게를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인 만큼 발사체에 실린 위성이 군사용 혹은 민간용, 상업용인지 정교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등은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리호가 8개의 위성을 탑재한 만큼 일정 중량을 쏘아올리는 것에 있어 성공을 입증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따라서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중요한 건 발사체에 탑재될 수 있는 중량 범위 내에서 얼마나 좋은 위성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주어진 중량 범위에서 북한보다 훨씬 더 정교한 위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며 한국의 자체 군사위성 개발 성공을 낙관했습니다.
And so the rocket will launch whatever satellite that is has the weight class that it can handle. So it doesn't matter.
특히 위성은 전자 기술 등 전반적인 기술 기반과 많은 관련이 있다며 한국이 그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그 과정에서 해외 기술을 수입할 수 있는 등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군사 위성 개발 성공 여부는 위성의 크기와 군사적 용도, 카메라의 성능에 달린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ou can have a very small military satellite, but if you want the standard military satellite like the US puts up.
베넷 선임 연구원은 아주 작은 군사용 위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미국이 보유한 것과 같은 표준화된 군사용 위성은 크고 복잡하며 비용도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올리고자 하는 위성의 종류를 알지 못한다며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선 한국이 기존의 다른 군사위성처럼 큰 것을 올리려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얼마만큼의 카메라 기능을 갖췄는지 등도 중요한 요소라며 미국에서 그런 기술을 수입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진 한국이 이를 개발했다는 징후는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번 성공으로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북한의 부담이 가중됐을 것이란 점도 지적했습니다. 벤의 선임 연구원은 두 번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이는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에게 매우 나쁜 소식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ve now had two successful launches. They're moving ahead. So, and I think this has got to be really.
이어 그는 수년 동안 북한의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고자 했다며 이는 이런 성공을 토대로 다른 나라의 위성 발사를 도와 돈을 벌고자 했기 때문인데 이를 한국이 먼저 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벤의 선임 연구원은 아직 우리는 북한의 새 발사체를 보지 못했고 얼마나 무거운 위성을 우주로 올릴 수 있는지 그 역량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며 북한은 그 발사체의 성공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한국의 우주 기술이 북한에 앞서 있으며 이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군사용이면서 정찰을 할 수 있는 위성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도 얼마나 성능이 좋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North Korea will have satellites that it will, you know, that will be military and will do reconnaissance, but how good they are.
이어 이는 그 위성이 실제로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우리가 실제 그 사진이 위성에서 찍힌 것이라고 믿기로 결정할 때야 해소될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로라면 북한의 영상 촬영 위성은 한국의 위성만큼 좋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위성 수준에 조금도 근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자체 위성 발사를 정당한 권리로 거듭 주장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한국과 북한의 발사는 근본부터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달그랜 연구원은 북한은 미사일 통제체제 조약국이 아니며 한국과 미국은 양자 간에 미사일과 우주 발사체 개발에 대해 협상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주 발사체 발사가 평화적 목적뿐 아니라 무기와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party to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이어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 체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사람들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우려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술이 이용되는 우주 발사체를 포함한 북한의 발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위성 발사를 평화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안보리의 조치는 북한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유엔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도발, 불안정한 행동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North Korea went out of its way to put itself into that position. It's because of, you know, its nuclear tests and missile tests and provocation.
이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위반하고 탈퇴한 것도 북한이라며 우리 모두는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하는데 우주 발사체 기술을 사용할 것이란 사실에도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한국은 NPT 가입국이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그런 우려가 전혀 없다며 한국과 북한의 상황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6일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제재 조치한 데 대해 중국의 발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중국과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이 중국의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한다며 자국의 주요 정보기술 인프라에 마이크론 제품의 구매를 중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 NSC 대변인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고 밝힌 최근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의 강력한 입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이번 조치와 최근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표적화 조치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한 규제 체계에 전념하고 있다는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조치로 인한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왜곡에 대처하고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광범위하게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일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시행된 이후 줄곧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제재 발표 직후 21일 중국 당국의 지적이 사실 무근이라며 마이크론사에 대한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지난 2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국의 발표는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대해 계속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국제연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무차별적 보복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며 미국과 함께 중국의 강압수단을 무력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협력만 있으면 중국의 수출을 20%나 감소시켜 중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구체적인 대응 수단도 제시됐습니다. 제임스 주몰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찰스 킹 말로리 4세 랜드연구소 국제위험안보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주몰트 부차관보님, G7 정상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 도발을 자제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북한의 향후 도발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I agree that what the G7 leaders say and their support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remains.
저는 G7 정상들의 지지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G7 국가들이 북한에 제한적 영향력을 미칠 뿐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말이죠. 북한은 후원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저울질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경제 제재와 같은 정책이 북한에 영향을 주기가 더 어려워졌죠. 따라서 G7이 주로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리 국장님, G7 정상들은 또한 비확산과 핵확산 금지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G7의 참관국으로 초대됐고 한국 외교장관은 G8 국가가 될 가능성을 언급했죠. G7 히로시마 공동성명을 계기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 언급을 자제하게 되지 않을까요?
Well, I mean, it's understandable. In nuclear deterrence theory, this is this concept of assurance. And during the Cold War,
이해할 만합니다. 핵 억지 이론에는 보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유럽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 억지력을 보장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고 때로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적어도 5차례 이상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과 G7 정상들의 성명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막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이 아시아에서 나토 핵 기획그룹에 상응하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나토 핵 기획그룹은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을 논의합니다.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말이죠. 따라서 한국, 일본, 미국이 군 차원에서 이런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한국 정부에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멀트 부차관보님, 한국인들이 핵무기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 일본은 신속히 핵무장할 수 있는 역량을 조용히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핵무장 여론이 일본에도 나쁠 게 없지 않나요?
The one thing to mention is the plutonium stockpile is under IAEA safeguards. There are inspections.
우선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부는 IAEA 안전조치 적용 대상이라는 걸 언급해야겠네요. 사찰과 계량 등 보호 조치가 있죠. 이렇게 많은 플루토늄을 비축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안전장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간 협의가 그래서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더 강력히 보장받길 원하는 동시에 일본의 잠재 이력도 우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일본도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우려하는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세 나라가 더 많이 논의해 각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길 바랍니다.
말로리 국장님, 독일의 숄츠 총리는 G7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에 조속한 체결을 합의했습니다. 독일과 이런 협정을 맺는 게 한국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또 두 나라는 어떤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They'll be able to share classified information. I think that Japan and South Korea probably have a lot more information.
양국은 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독일보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독일은 평양에 대사관을 뒀고 그곳에서도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지만요. 저는 이 협정이 한국에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또 독일도 한국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독일 산업에 미칠 영향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말치 부차관보님,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강압에 맞서는데 한국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 한국이 곤란한 처지가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봐 과거 일부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한 것 아닐까요?
I think if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improve, that will benefit South Korea because you're right.
이중 관계가 개선되면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미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매우 활발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 있고 다른 쪽에선 같은 생각과 세계관을 가진 미국과 안보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쁠 때 한국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 거죠.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한국은 이 두 중요한 관계를 관리할 운신의 폭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러리 국장님,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는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It's not my role to give advice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ut I can give some of the considerations. And I think you have to distinguish.
한국 정부에 조언하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지만 몇 가지 고려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최신 나노급 리소 그래피 장비인데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만 만들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파키스탄의 AQ칸이 핵폭탄 제조 기술을 얻은 곳이기도 하죠.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쓰는 것은 이 첨단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 동맹에 대항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개발돼 그동안 사용되어 온 범용 반도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트 부차관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I do think there's a technology transfer is one important issue, but there's a second issue which is how to deal with the China.
기술 이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경제적 강압 수단을 사용하는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적 강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드 배치 당시 비슷한 정책의 희생양이 된 적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다른 많은 국가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한 국가를 겨냥할 때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지 정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 국가가 보복당할 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속력이 부족한 상태 말입니다.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용을 높이는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도체 문제에 대해 더 큰 틀에서는 한국과 우방, 동맹국의 경제적 강압을 행사하는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한국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트 부차관보님, 최근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공급망 회복을 위해 미국과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요청에 대한 질문에 한국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별 기업들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정부가 지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죠.
I'm not aware of the specifics of what the U.S. government asked, but there's two issues. One is how should the government.
미국 정부가 어떤 요청을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식입니다. 진행자가 언급한 그 두 한국 기업도 미국의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중국 판매량을 늘릴지 결정할 때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의 더 큰 문제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 사용입니다. 정부로서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따른 희생자는 한국이었죠. 솔직히 그때 저는 어려움에 처한 동맹을 미국이 그다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협력해 앞으로 경제적 강압 수단의 역량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중국이 그런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말트 부차관보님, 미국이 한국 정부로부터는 강력한 협조 약속을 받고 한국 기업의 사업 활동에는 공간을 좀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지적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I think the way the U.S. government describes its policy of de-risking is a small garden.
미국 정부가 위험 제거 정책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작은 정원의 높은 울타리와 같은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무역 제한을 광범위한 제품에 대해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군사력 진전에 핵심적인 제품에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높은 울타리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미국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과 같이 기술력이 높은 동맹과 협력해야 합니다. 다자간 해법이 필요한 겁니다.
말러리 국장님,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1년간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유예 조처를 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대중국 수출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국 정부가 지렛대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I think from a point of view of Korean national interests, the broader consideration is that 25%.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 더 폭넓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을 향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죠.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각화를 시도하는 것은 한국 기업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랜드 연구소에서는 경제적 강압과 관련한 초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G7이 중국의 강압에 대항해 적용할 메커니즘을 분석했죠. 중국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제품 가운데 대중국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제품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또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가장 노출되고 취약한 동맹국이 어디인지도 살펴봤는데 바로 호주와 한국입니다. 호주의 경우 철광석과 통신산업이 가장 취약합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기타 전자장비고요. 따라서 중국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기업 경영진이라면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언젠가 중국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이 750억 달러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GDP의 0.75%가 채 안 되지만 한 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철광석, 통신장비, 반도체를 합치면 무역액이 1950억 달러에 달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강압에 대처하는 방안에는 약 2000억 달러의 피해자 구제 기금이 포함돼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산업이 동맹국들과 함께 이런 방안에 협력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합니다. 그들이 바로 수혜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주말트 부차관보님, 중국의 보복에 대항해 미한일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I think it'll take more than jus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but also our European friends, Australia, Canada.
미한일뿐 아니라 유럽, 호주, 캐나다도 함께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많은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의 보복은 무역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도 보복 수단으로 삼습니다. 미국이 밴쿠버에 입국한 화웨이 부회장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중국은 캐나다가 취한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 사업가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 무역은 보복의 일부일 뿐입니다. 중국은 관광을 차단하는 등 다른 방법도 많이 동원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등도 그런 보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불만이 있을 때 다른 나라를 압박할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야 합니다. 동맹국이 서로 보상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혹은 중국이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말러리 국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And China's quite vulnerable. That doesn't often come out in the discussion. All it takes is cooperation.
중국은 상당히 취약한데 이 점은 잘 거론되지 않습니다. 중국 제품의 수입을 20% 줄이려면 8개 나라의 협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 8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찰스 킹 말로리 4세 랜드 연구소 국제안보 위험안보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이 UN 산하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회에 새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3년 동안 WHO의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불법 무기 개발을 거론하며 북한의 집행이사국 진출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 WHA가 26일 북한이 포함된 10개국을 새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보건총회 제76차 회의 엿새째인 이날 총회위원회가 지역을 안배해 추천한 북한 등 10개국 후보를 놓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표결 결과 177개 회원국 중 123개국이 찬성해 10개국 모두 새 집행이사국으로 확정됐습니다. WHO의 집행이사국은 모두 3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올해 10개 국가가 임기가 만료돼 이날 후임 국가를 선출한 것입니다. 새 집행이사국에는 북한 외에 호주와 바베이도스, 카메룬, 코모로 민주공화국, 레소토, 카타르, 스위스, 토고, 우크라이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기는 3년이며 WHO의 예산과 결산, 주요 사업 전략 운영 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WHO의 집행이사국은 아프리카 지역 7개국, 미주 지역 6개국, 동남아시아 지역 3개국, 서태평양 지역 5개국, 동지중해 지역 5개국, 유럽 지역 8개국입니다. 북한이 포함된 서태평양 지역의 현 집행이사국은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등 5개국입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의 임기가 올해 끝나며 북한이 뒤를 잇게 되는 셈입니다. 또 미국은 지난 2022년부터 아메리카 지역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1989년과 2000년, 2013년에도 WHO 집행이사국에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이날 표결 이후 미국 대표는 발언권을 신청해 북한이 집행이사국에 포함된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DPRK's appalling record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미국 대표는 북한은 UN기구가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국제사회가 광범위하게 비판하고 있는 끔찍한 인권침해와 학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여러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집행이사국 이사회들의 기대를 강화하고 북한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고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북한 측도 발언권을 얻어 미국의 비판에 대해 우리는 한 국가가 이번 회의 안건과 무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자국의 비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포럼을 악용하고 대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UN 제재 위반을 지적하며 모든 제재의 엄격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을 파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무부는 26일 UN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담긴 것처럼 북한의 지속적인 UN 제재 위반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UN 대북 제재 이행 참여 계획을 밝힌 독일 해군 참모총장의 발언과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UN 및 유럽연합의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지원한다며 지난 2021년 UN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감시 임무에 해군 호위함인 바이에른함을 파견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이와 유사한 조치가 계획돼 있다고 말해 UN 대북 제재 감시 임무 수행을 위해 호위함을 파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얀 크리스티안 카크 독일 해군참모총장은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해양안보회의에 참석해 UN 대북 금수 조치에 대한 핵심 요소 강화를 위해 내년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호위함과 전투지원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do-Pacific Deployment 24 will be as follows. Make a visible contribution to the rules-based order in the region.
독일은 앞서 지난 2021년 8월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함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해 북한의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의 목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은 미래의 국제질서가 결정되는 곳이라면서 독일 정부는 이를 구축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0년 5월 29일 보리스 옐친이 러시아 최고회의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옐친은 개혁 이미지를 앞세워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을 가진 러시아 공화국은 1991년 5월 제4차 인민대의원 대회에서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법안과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 결과 옐친이 57%를 득표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전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민선 대통령이 됩니다. 옐친 대통령은 지난 1991년 8월 20일 모스크바에서 보수파들이 주도해 일으킨 쿠데타 와중에 이에 반대해 시내에 도열해 있던 탱크에 올라가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때 옐친은 탱크 위에서 다시 공산 독재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며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밝히게 됩니다. 러시아의 민주화 지도자로서 그의 이미지가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인의 머리에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옐친의 이 같은 영웅적인 행동은 러시아인들을 새롭게 결집시키는 한편 쿠데타를 시도했던 강경파 공산주의자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1953년 5월 29일 뉴질랜드의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습니다. 이날 에드먼드 힐러리는 산악인의 등정을 돕는 셰르파라고 불리는 네팔인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해발 8,850m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양봉일을 하던 힐러리는 뉴질랜드의 험한 산을 잇따라 오르며 산악인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영국은 세계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에 큰 기대를 걸고 에드먼드 힐러리를 초청해 에베레스트 원정에 나섭니다.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선 힐러리와 현지 산악 안내인인 텐징은 온통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 마침내 1953년 5월 29일 정상에 오릅니다. 이 둘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영국과 네팔, 인도 그리고 유엔 국기를 매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사진에 담게 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생존에 위대한 업적을 거둔 인물이라는 주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재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953년 힐러리에게 기사 자기를 내렸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